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다, born again이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하고 온 가족이 슬피 울면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갑자기 이 죽은 시신이 사람들이 얼굴을 볼 때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때 의식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발길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 살아난 사람에 대한 축하와 기쁨,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의 축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새 생명에 대한 그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새롭게 생명을 얻었을 때 너무나 감동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삶만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죽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순간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렇게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되어야 성도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나야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선교사님이, 야, 등불을 가지고 와라. 그러더니 등불의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라. 그래서 성냥으로 불을 탁 켜가지고 심지에 불을 탁 붙였습니다. 자, 보아라. 등불이 지금 빛이 바로 나타나지 않느냐? 등불에 빛을 비추면, 불을 붙이면 등불이 바로 밝게 빛나면서 어두움을 밝혀주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거듭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바로 임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에서 빛을 발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은 사람이나 뭐 오래전에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으로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점점점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이것이 영어로는 My little children,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린 자녀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에게 교훈을 주듯이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제 너희는 죄를 짓지 말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여 가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요한 1서에는 계속해서 너희가 알라, 너희가 알라, 무엇을 아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알라, 너희가 거듭난 것을 알라, 너희가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알라,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라. 이렇게 알라라는 말이, 아르라는 말이 40번이나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는 것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통치자, 나의 생명의 창시자,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알아라,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거듭났다, 너에게는 성령이 있다. 네가 죄를 범해도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너에게는 대언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알라. 이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알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먹고 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담대히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알 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관계, 아주 유기적이고 친밀한 관계,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관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중가주쯤 가면 아주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겨울에는 이렇게 메말라 비틀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포도의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결실을 많이 얻게 된다. 이 얼마나 풍성한 이 포도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신앙 고백을 하자. 신앙 고백을 하자.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요한일서 2장 6절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는 자, 나는 주님 안에 삽니다 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말하는 자, 고백하는 자예요. 나는 주님 안에 삽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번역개인 거듭났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더 좋은 천국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굳이 120세까지 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다면 120세까지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나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자주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평화정로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본어게인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고백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주저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셨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세례의 표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세례예요. 자기의 죄가 다 씻겨지고 성령이 충만 임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무슨 증인이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의 그 허무한 것을 극복하고 영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가서 예수를 전하라.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네가 상처가 치유된 것을, 네가 구원받은 것을, 네가 복받은 것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 또 요한일서 2장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엄청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말로만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닌다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맨날 그 사람 말에 거짓말만 하고 맨날 그 세상에 욕설만 하고 그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막 온갖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주님도,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행동해야 이것이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비가 안 오면 우리 농사가 다 죽는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광고를 내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가 주일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농지에 속히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경작하는 이 산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기도대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막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탁 받쳐들고 혼자 유유히 빗속을 걸으며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한 그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이거 비가 올 것인가? 비가 안 오겠지? 하고는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만, 그 어린아이만, 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겠군요. 그러면 제가 우산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왔다. 우리의 믿음이란 이렇게 행동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야에서 행동을 할 것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 도덕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윤리의 하나님, 도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죄악과 죄악을 먹고 마시고 죄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같이 믿으라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그에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죄악을 다 깨끗이 씻기움을 얻은 성도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법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이 다 볼 때 사람들 죄 안 짓습니다. 자기를 막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알코올하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또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온갖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행동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과 함께 걷자.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걷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영어로는 성령과 함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오늘 현대를 이끌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객관적인 진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주관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나는 힌두교를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시하라는 말입니다. B라는 사람이 신은 없어, 나는 무신을 믿냐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의견을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에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계에서 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그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진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대로 먹고 마십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신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인권을 주장합니까? 그러면서 온갖 뭐 종교고 뭐가 없습니다. 개인을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딱 두 가지. 여러분은 두 가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한 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적인 증거를 해주십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시고 나의 사고를 주장하시고 나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사람들의 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지혜는 막 그 술수를 씁니다. 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무엇으로 빠지냐면 속이는 대로 빠집니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대로 빠지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결국은 거짓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세상의 거짓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유혹을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 사람은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와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는 바와 내게 만들어진 이 환경을 주는 바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원하는구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저 세상의 지식으로 나를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말씀으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움직여주신다니까요. 악한 자가 오면 성령이 탁 내 쪽으로 팍 쳐가지고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물리쳐버려요. 상대도 하지 않게 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풍성한 아홉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자. 다시 한번 사랑을 실천하자.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의 사랑, 여러분을 위한 상대의 행복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고 저 사람을 사랑하자,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태는 말하기를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성령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다시 한번 지혜롭게 살자. 지혜를 발휘하여 살라라고 에베소서 5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막 주먹구구식으로 함부로 막 그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인간의 지식으로 자기 꾀에 빠져서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 이걸 꼭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브레인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생각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사람들과 대할 때, 이번에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또 내가 생각하고 앞으로의 일을 장래의 일을 계획할 때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17절로 18절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 이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은 주의 뜻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지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서 죄를 멀리하게 하고 또 지금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 너의 갈 길은 이것이야 라고 비춰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큐티한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제가 딱 마음에 받으면서 아 염려할 것이 없구나. 우리 평화장로교에 염려할 것이 없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탁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겠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을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요. 제가 우리 김 장로님 아프셔서 양로원에 이렇게 갑니다. 자주 갑니다. 가면은 그 양로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해서 혼자 휠체어를 차고 오고 가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움직이도 못합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루 종일 생각도 없이 누워만 있어요. 정말 먹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몸을 관리해야겠구나. 먹는 것 조심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 건강하게 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면 정말 좋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런데 이 건강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제가 이 양로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밥을 먹는 걸 잃어버립니다. 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걸을 줄을 모릅니다. 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기억력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백만장자의 집을 쌓아 이 재산을 쌓아놓고 미래의 은퇴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뇌가 병들어버리면, 여러분이 치매에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가 건강해야 돼요. 그 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 흘려주신 그 치료의 보혈로 나의 브레인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흐르게 해주셔서 저의 뇌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건강하고 이 땅을 힘차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소원대로 어느 날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것은 내가 죽어서 변형되어졌을 때, 그때에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점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점점점 더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의 치료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땅을 성공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겠는데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치료의 보혈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뇌가 문제가 있고 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떠한 중독에 걸렸을 때 내 뇌를 우리 주님이 치료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위가 안 좋을 때 또 간이 안 좋을 때 내 내장이 안 좋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의 치료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의 그 뇌와 또 여러분의 아픈 눈과 귀와 이와 같은 여러분의 장기에 이 시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보혈로 그 부분을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브레인을 그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분은 제 머리에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또 그 아픈 부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눈이나 귀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가 성령을 의탁하여 기도하면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고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 아픈 부분에 두 손을 대주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하시는 거룩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에 브레인에 덮어주셔서 뇌의 기능이 아버지 정상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치료의 보혈로 우리의 브레인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뇌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잘하고 기억을 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눈이 아픈 자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의 보혈로 두 눈을 고쳐주시고 귀와 입과 혀와 그리고 후두암과 식도암과 갑상선암과 임파선암과 유방암과 폐암과 간암과 위암과 심장병과 담낭암과 췌장암과 퇴장암과 십이장암과 전립선암과 구안암과 차궁암과 난소암과 뼈암과 혈액암과 피부암과 관절염과 고혈압과 당뇨의 질병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치료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제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